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옛 언약이라고 지칭된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상황에서는 이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속죄제 제사에 대한 결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염소를 위하여 제비뽑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리고도 아직 더 있습니다. 여기 기록의 초점은 이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러 들어가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하러 들어가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이렇게 긴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속죄 제를 드리러 백성의 죄를 속하러 들어가는 대제사장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 정결의 의식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또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초점이 뭐냐 할 때 오늘 다시 히브리서 9장에 와서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복잡한 제사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8절,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때 율법과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잡고 대제사장이 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사법의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그를 만나려면 일단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것이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는 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그 신분과 지위를 바꿀 방법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그 속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이라고 지칭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이 모든 걸 이루었다는 것이죠.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가 드린 제사가 송아지나 염소의 피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뭘 해결했느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지칭된 율법으로 대표된 그 언약 하에서는, 그 방법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라고 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사역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본성이 바뀐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 긴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이 구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것이 옛날 율법을 갖고 있고 제사법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도무지 난 것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더 형통한 보상이 온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부족 같은 것으로, 어떤 규칙으로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 언약의 핵심된 내용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증거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형통한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신자된 자랑과 특권과 그 보상이 뭐냐 할 때는 우리는 옛날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즐거워하던 더러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그 보상이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현실 가운데 형통함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그 보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열매된 우리가 갖는 특권이 뭐냐, 자랑이 뭐냐, 그 보상이 뭐냐 할 때 이런 것들이 그 보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팔복들은 다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그 열매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심적 상태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죠. 세상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성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구약을 떠나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보상이 뭐냐라는 의심 속에 있었다면, 현대인들은 이겁니다. 세상을 놓고 예수를 선택한, 예수 믿은 보상이 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믿고 산 것에 비해요, 비해서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사기치고 사는 것에 비해서 거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대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경험하시다시피 예수를 믿은 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전심을 기울여서 결정한 이 여러분의 신자된 것이 여러분에게 세상적 차원에서의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받는 보상이 뭐냐 할 때는 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말미암는 보상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 된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던 자로부터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자 된 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다른 자입니다. 우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고 자기의 승리를 위하여 생존 경쟁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 죄를 사모하는 자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누군가를 점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하시고 요구하시고 채점하십니다. 이 문제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죄의 노예요, 죄의 소원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우리의 속이 편치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요구해야 될 핵심된 신앙의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존재인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고 돈만 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사업하기 바꿔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바꿨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남보다 우월한 결과라는 자존심을 채우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 차원에서 보면 지고 망하고 감추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왜 믿는지 믿은 보상이 뭔지 의아로워야 맞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밖에 모르는 보상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자가 행복한 것, 그것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식과 부모 중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자식이 행복합니까? 부모가 행복합니까? 뭐 집안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가 행복합니다. 왜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뺏어갈 것만 뺏어가고 말은 듣지 않습니다. 늘 뺏기고 손해보고 자식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부모가 행복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자식의 마음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지 새끼를 낳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뒤에 가보면 옛날 율법과 율법으로 말하면 옛 언약의 상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가 뒤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마음에서 미움을 뺏어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살인하면 범법자요? 살인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서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를 뺏고 사랑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사랑이냐 증오냐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으로 사실은 상징하고 모형했던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진정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고 율법으로는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다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가는 것, 사랑으로 가는 것.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것.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가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르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을 넣으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이 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에 걸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면 죄만 짓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박수를 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일에 실패를 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 이런 헛된 자기 안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뭐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거짓된 자기 그 속임 기만 때문에 쉽게 남을 심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그가 율법적 기준하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를 안다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자로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확인할 뿐이지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상이 왜 하나님 이런 것 안 해줍니까? 왜 자식 좋은 학교 안 보내줍니까? 왜 병 안 낫게 해줍니까? 왜 사업 형통하게 안 해줍니까? 이런 걸 따질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새 생명을 제대로 나누고 씨뿌리고 거두고 하는 일로 우리는 거의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을 책임 맡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감격스럽고 절망하고 시샘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새 언약의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 대한 표현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 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율법으로 준 옛 언약은 무엇에서 새 언약과 차이가 있느냐? 무엇에서 아직 그 실체가 아니고 모형에 불과하냐? 그것은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외적 조건에 불과합니다. 외적 기준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기준이요 판결일 뿐입니다. 죄를 안 짓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뭐냐? 6절에 있는 바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의와 비교할 때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법을 지키는 선이 아니고 그 마음의 심성인 것입니다. 본성인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밖에서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지식을 찾아오고 땅속까지 내려가서 그 지혜를 빌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결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 본성과 심성으로부터의 변화이기 때문에 밖에서 지혜를 구하고 밖에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새 사람의 생명, 거룩인 것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확인한 새 언약이 그랬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뭐였어요? 옛 언약과 다를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어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기서 바로 무엇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속이 변화된 표현이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새 언약의 내용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율법을 지키듯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조건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럼 조건이며 동시에 새 언약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대와 소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새 언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며 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본성 저 속에 죄를 사모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성되이 지키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시험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건 다 헛된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잠시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 영광된 자리에 부르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허락한 거룩과 생명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여러분의 신자된 신분과 책임과 인생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기적을 이루실 것이요 승리케 하실 것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참다운 결정과 책임 있는 신앙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들먹여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신을 속이는 일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며 세상도 속지 않으며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과에게 밀고 땡기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고급한 하나님의 부름에 정당한 반응을 하는 지혜와 깨우침과 정당한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보상이 이 거룩함과 영원함에 있는 것을 인식해 하셨으니 정당한 결단도 있게 하시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지키고 열매 맺고 주께 충성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